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전, 그 아담 이후에 그 아브라함까지의 그 역사는 실질적인 세계 역사와 우리 신앙적인 역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역사, 그래서 창조까지 해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뭐한 7천만 년 정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학자들, 우리가 진화론, 저도 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뭐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지만, 진화론의 본질이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 과학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아담 이후에 그 아브라함까지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사망, 어떤 우리의 어떤 악함, 그러한 것의 본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의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악한 세상, 그 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 사탄, 그 다음에 어떤 마귀들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이번 주 연결되어서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쫓겨날 때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나가서 얼마나 앞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를 낳는 자를 통해서 그 원수,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게 되는, 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낳게 해주십니다. 첫 아들 가인을 낳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한 남자를 주셨다. 한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자손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의 그 삶을 살펴보면 정말 이 가인이 사탄, 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가 읽은 책, 참고한 책을 보니까 이제 표현을 그냥 뭐그 말이 안 되지만 이제 뱀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제 싸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가인이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와의 아들인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 분명 여자의 후손인데, 이 가인의 삶을 살펴보면 약속의 자손이기라보다는 오히려 뱀과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수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여자의 후손을 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을 주십니다. 셋을 주는 거예요. 그 셋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나한테 정말 새로운 씨, 새로운 혈통, 새로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후손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셋은 정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한, 셋의 자손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특별히 셋 이후에 성경을 보면 급속도로 세계가 이제 사람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의, 그 다음에 가인의 셋의 후손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번성했는데, 화려한데 그 번성의 결과가 뭐예요? 누구로 가득 찼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너희들만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노아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며느리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처음 부분에서 막 그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분명한 노아의 홍수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심판 후에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민족들이,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죄를 완전히 떠나야 안 떠나요? 바로 그 노아의 홍수 뒤에 어떤 것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은 또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타락한 것도 결국 누구같이 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본질에도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늘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한번 우리가 탑을 쌓으자는 거예요. 결국 누구와 같이 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는 그 홍수와 같은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다. 우리가 이것을 했다. 뭐 나 개인주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자는 거예요. 동시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다시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자. 이 탑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자. 혹시 홍수가 나면 바벨탑으로 피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아담과 3장이 그 아담과 하와 막 그 이유를 보면은 뱀과 그러니까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이 뭐 싸웠다고도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뱀의 우선과 그러니까 뱀에 유혹당한 사람들과 여자의 우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람들이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 일방적으로 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막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왜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냐면 우리가 실패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배반을 경험해요. 너무나 많은 악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한테 실수했다, 잘못됐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의 그 상황들을 보면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기는 하지만 세상을 보면 다 악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중심으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악한 사람들끼리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의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특별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외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선택받을 만한 뭔 특별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아,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까? 아버지가 목수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목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그 모든 그 가업이 다 그 손자, 손녀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가업이 되는 거예요. 가업이.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을 때에, 선택받기 전에 어떤 특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하나님의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라면 기분 나쁠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어땠어 그러죠. 요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누구를 강조하냐면 세리, 죄인, 너무나 반복해 나와요. 그 세리, 죄인들은 나는 저 빛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저 빛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막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알잖아.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들이 나 알지 않냐?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뒤에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빛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를 하든지 또 목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이, 그 다음에 어떤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은 뭐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천지 한 명이 몇십만 명을 막 먹여 살린다 뭐 그런 말도 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세상이 진짜로 돌아가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정치의 그 주도권을 잡냐 안 잡냐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어떠한 우리 행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불법이 성하니까 너무나 막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두움에 있을 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믿기 불가능한 것들,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 기도하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한 집사님과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말았어요. 아, 죄송하다고 그러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왜 그랬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만만한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붙잡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도 설마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나그네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멀리 갔다가 그 아버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하란 땅에 정착한 사람.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이민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손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고 그 아내가 한 65세쯤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다 120살까지 사니까 75세, 뭐 65세면은 아기에 낳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걸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아내를 얻어야 되나? 첩을 얻어야 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첩이 아니에요. 하갈이 아니에요.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것을 주장할 만한 집안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보다 능력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경건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뭐 모태 신앙이지만 여러분 1세대 1대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모태 신앙 솔직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1대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이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25년 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외아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뭐가 보여드는데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뭐가 없어요. 여전히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그 위태위태한 것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은 뭐 싸우잖아요. 둘이 화목해야 되는데 싸우잖아요. 아, 야곱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민족을 이룰 만해요?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죽이려다가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 아니냐 하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집안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적합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이렇게 맺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무엇을 하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겠어요. 아브라함 때 무덤 막벨라굴 그 무덤이나 하나 어렵게 구하지. 자기가 살 땅도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이 계속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갈릴리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막 이렇게 물을 뿌려주니까 좀 솔직히 살만한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솔직히 저도 안 가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땅이 비옥해야지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은 안 되는데 많이 낳기만 하면 뭐 할까요? 가뭄이 오면 유목민인데 대부분.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네 그렇죠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입술로도 안 믿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곧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아침에 제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오빠하고 나이가 차가 나는데 싸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를 가지고 싸웠냐. 아니 나이 차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싸우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오빠가 야 너네 엄마 저 다리 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엄마 찾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데 나를 주워 왔다고 그러고 막 가라고 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서 너는 우리 자매가 아니야. 친자매가 아니야. 친동생이 아니야. 그래도 믿은 거예요. 의외로 안 믿고 방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안 해주셨잖아요. 계속 자기가 얘기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몇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믿게 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집안이 믿게 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분하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부모 뭐 다 이렇게 형제들 다 믿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닐까? 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런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아닐까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론 전해주셨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해주셨죠.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교회가 너를 통해서 너 아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부모가 너를 통해서 너의 친구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 어떠한 배경, 성질, 성격 뭐 여러 가지 다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사람이 아니에요. 음주 가무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그런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누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동일한 본문을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본문을 읽는 거예요. 지금 기대가 돼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